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집중하여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깨달으며 새기고 그리고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자, 듣는 분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대 그리스 최초의 철학자로 알려져 있는 탈레스에 대한 일화를 소개하면서 오늘의 설교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탈레스는요,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 이미 태양의 일식을 정확히 예측할 만큼 대단한 천문학자였고, 또 막대기와 그림자를 이용해서 이집트 피라미드의 높이를 최초로 측정한 기하학자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년을 365일로 나누고 한 달을 30일로 정한 최초의 학자라고 거의 모든 서양 철학사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스 3대 철학자 중 한 명인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이 탈레스에 대하여 그리스 최초의 철학자요 과학자이자 학문의 아버지다 이렇게 극찬할 정도였는데, 이렇게 대단한 인물인 탈레스에게 어느 날 그의 제자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은 무엇이고 또 제일 어려운 일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탈레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떠들어대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손쉬운 일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자신을 아는 일,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일이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을 연구한 학자들은요,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너 자신을 알라. 예, 소크라테스의 이 명언도 소크라테스보다 약 150년 전에 탈레스가 말한 이 말,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라고 말한 바로 이 말에서 유래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을 하게 됩니다. 즉, 나는 누구인지, 나 자신은 누구인지에 대한 대답을 찾게 되는데요. 물론 무턱대고 아무렇게나 나 자신이 누구인지 찾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대답을 찾게 되는데요. 자, 먼저 기억할 것은 나는 누구인가 혹은 인간은 누구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다양한 대답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이죠. 하나님의 자녀 혹은 가장 귀한 걸작품, 뭐 이러한 표현들이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인데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대답은 성경 다른 곳에 나와 있는 대답들과는 조금 다른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베푸신 성찬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지,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지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성찬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시면서 직접 성찬을 베풀어 주시는데요. 성찬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성찬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 속에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지에 대한 대답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성찬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성찬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 속에 담겨진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지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보면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지금 읽은 본문 26절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나눈 최후의 만찬 중 한 부분인데요. 저기 보면 성찬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성찬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을 가리키는 네 가지 동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1번 가지사, 2번 축복하시고, 3번 떼어, 4번 주심. 이렇게 네 개의 동사가 나타나 있는데요. 학자들은 이 네 개의 동사 속에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지에 대한 대답이 담겨 있다고 설명합니다. 먼저 가지사라는 동사인데, 가지사라는 동사는요, 헬라어로 라본이라고 합니다. 이 라본이라는 동사가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의 선택. 주님의 선택을 가리키는 동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떡을 가지사, 라본이라는 이 동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다는 겁니까? 우리는 주님께 선택받은 존재들이다.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선택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잠시 후에 거행할 성찬식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참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선택해 주신, 나를 선택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여해야만 합니다. 내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귀한 떡과 포도주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나의 결단과 나의 의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선택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작은 떡 한 조각, 채 한 모금도 안 되는 이 포도주 의미 없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선택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고백하면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인 떡과 포도주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TV에서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두 사람이 공천신청 결과를 통보받는 장면을 봤어요. 두 사람 같이 앉아있는데 한 사람은 되고 한 사람은 안 될 겁니다. 예비후보에서 무슨 무슨 당의 정식 후보로 딱 선택된 순간 만세! 만세! 마치 어린아이처럼 뛸 듯이 기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마도가 아니라 거의 틀림없이 그 지역구가 그 당의 텃밭이기 때문에 당의 공천을 받으면 100% 국회의원 당선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여러분, 4년 동안 금배지를 달 수 있는 주인공으로 선택된다는 사실 때문에 이렇게나 기뻐한다면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주인공으로 선택된 우리의 기쁨 어떻게 얼마나 표현되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받, 떡과 포도주를 받는 성찬의 자리에서 오 주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선택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선택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진실된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 심령 속에서 꼭 흘러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복받은 자들입니다. 자, 계속해서 화면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찬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성찬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을 가리키는 네 가지 동사 중 두 번째 축복하시고라는 것인데요. 축복하시고라는 동사는 헬라어로 율로게사스라고 합니다. 이 율로게사스가 가리키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의 복주심. 주님의 복주심이. 자, 그러니까 축복하시고 율로게사스라는 이 동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다는 겁니까? 우리는 주님께 복받은 존재들이다.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은 존재들이다.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은 주님께 복받은 존재,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은 존재라는 이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께서는 얼마나 동의가 되십니까? 몇 퍼센트나 동의가 되십니까? 미국의 대부흥사로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전도하였다고 알려진 D.L. 무디 목사의 일화입니다. 무디 목사가 미국 시카고에서 부흥회를 할 때 부흥회 참석한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설교했습니다.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은 모두 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부흥회가 끝난 후 한 중년 남성이 무디 목사를 찾아와서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나는 30년 넘게 교회를 다녔지만 내가 복받았다는 사실 단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예수 믿고 교회 다닌 30년 동안 내 삶은 조금도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나의 주급은 여전히 10달러입니다. 나는 가족과 함께 근사한 저녁 식사를 단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내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한 겁니까? 그러자 무디 목사는 이 남성의 손을 꼭 붙잡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형제여, 궁핍하고 힘겨운 삶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신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계시다는 것, 여전히 당신이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복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금요 기도회와 주일 오후에 불렀던 찬양 중에 복이라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는데요. 이 시간 이제 첫 번째 부를 때는 좀 나오십시오. 첫 번째 부를 때는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눈으로 가사를 새겨보시고 두 번째 부를 때는 다 같이 찬양하면서 가슴으로 찬양 가사를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이라.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복받은 존재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의 살과 피를 받은 성찬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요,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복이라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져야 할 자들입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26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하시고 그렇습니다. 성찬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성찬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을 가리키는 네 가지 동사 중 세 번째는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떼다라는 것인데요. 떼다라는 동사는요 헬라어로 에클라센이라고 합니다. 에클라센이라는 것은 원래 여러 조각으로 쪼개다, 산산이 부서지다, 깨어지다, 찢어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에클레센이라는 동사 가리킨 것은 무엇이냐? 1차적으로는 주님의 상처를 가리키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우리의 상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상처는 무엇이고 또 우리의 상처는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상처는 십자가의 고난을 가리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고 부서짐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통과 희생을 통하여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찢어지고 부서지는 십자가의 고통과 희생을 통하여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역시 나의 몸이 찢어지고 부서지는 희생을 통하여 하늘의 미랄처럼 썩어지는 희생을 통하여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한다.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사진 한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은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작품으로 너무나 유명하죠. 예, 프랑스의 조각가 로댕이 만든 칼레의 시민이라는 작품인데요. 저 조각상은 프랑스 칼레시 시청 광장을 비롯해서 전 세계 12곳에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서울 로댕 박물관에 가면 저 작품이 있다고 합니다. 저 작품이 전 세계 12곳에 설치되어 있는 이유는 물론 예술적 가치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저 작품에 담겨있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 때문입니다. 1337년부터 1453년까지 영국과 프랑스가 치열하게 싸운 100년 전쟁 중에 있었던 실화인데요. 100년 전쟁이 시작되고 10년이 지난 1347년 도보 해협을 두고서 영국과 프랑스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영국군은 1년 가까이 프랑스 북부의 거점 도시인 칼레시에 맹공을 퍼부었고 그래서 칼레시는 결국 백기를 들고 영국군에 항복사절을 보냈는데요. 그런데 영국군은 항복하는 칼레시 시민들 전체를 몰살시키려고 했습니다. 칼레시의 항복사절이 영국왕 에드워드 3세에게 자비를 구했지만 에드워드 3세는 그동안 많은 영국군인이 전사했다 이걸 이유로 들면서 무조건 칼레시 시민 전체를 몰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복사절들은 결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제발 부녀자들만이라도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에드워드 3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다. 칼레 시민들의 생명은 모두 보장하겠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동안의 어리석은 저항에 대해 책임을 져야만 한다. 그러니 칼레 시민 중에 6명이 교수형에 사용할 밧줄을 목에 걸고 맨발로 걸어서 내 앞에 나오면 그러면 살려주겠다. 이 소식을 들은 칼레 시민들은 기뻐할 수도 슬퍼할 수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6명이 칼레 시민 전체를 대신해서 죽어야만 했기 때문인데 과연 누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때 칼레 도시에서 가장 부유한 귀족 6명이 자원해서 영국군 진지로 걸어갔습니다. 자기 목에 밧줄을 걸고 맨발을 한 채 스스로 죽기 위해 나간 것입니다. 영국왕 에드워드 3세는 이들 6명을 모두 다 교수대, 교수용으로 죽이려고 했는데 처형이 집행되었던 마지막 순간 이 당시 임신 중이었던 에드워드 3세의 왕비가 자비를 베풀 것을 간청을 했고 차마 임신한 왕비의 간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에드워드 3세는 이들 6명을 살려주었습니다. 저 조각상은 칼레 시민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목에 밧줄을 걸고 맨발로 영국군 진지를 향해 걸어가던 6명의 모습을 조각한 것입니다. 저 조각상을 보는 사람들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희생의 가치와 중요성을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교우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스스로 희생과 섬김, 섬김과 희생의 자리를 선택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의 살과 피를 받는 거룩한 성찬의 자리에서 주님, 나 스스로 깨어지고 녹아지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섬김과 희생의 자리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나누어 주어야 할 자들입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26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하시고 그렇습니다. 성찬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성찬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을 가리키는 네 가지 동사 중 마지막 네 번째 제자들에게 주시며 주시다라는 것인데 주시다라는 동사는 헬라어로 라베테라고 합니다. 이 라베테라는 동사는요 1차적으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영원한 보혈을 통해서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것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학자들은요 봉사와 구제라는 관점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들,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야 한다. 바로 그것이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물론 중요합니다. 봉사와 구제, 세상을 향한 봉사와 구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주님의 보혈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실천하는 일반적인 봉사와 구제를 해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을지 몰라도 아니,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봉사와 구제를 해야 하며 동시에 주님의 사랑을 알리고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봉사와 구제를 실천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했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선택받은 존재요, 복받은 존재요, 깨어져야 할 존재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사랑의 손길을 베푸는 존재, 주님의 보혈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나누어주는 존재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거행될 거룩한 성찬의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찾고 확인하며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 모두 선택받은 존재요, 복받은 존재요, 깨어져야 할 존재라는 사실, 주님의 보혈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나누어주는 존재라는 이 사실을 저희의 심령 속에 확실히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 주님의 살과 피를 받는 이 거룩한 성찬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정체성을 찾고 확인하며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